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율리우스 카이사르의 갈리아 원정기는 로마 공화정 말기에서 제국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일어난 사태들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른바 로마 혁명기라고 부르는 그 시대가 어떠한 일들이 그 시대에 어떠한 일들이 벌어졌는가 그것을 알아둘 필요가 좀 있겠습니다. 그게 로마 공화정 말기인데요. 151페이지 제11강 오늘 두 번째 시간 151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문단을 보겠습니다. 로마 공화정 말기는 서기전 133년부터 서기전 27년까지 이 시기가 대체로 그 히랍 세계가 몰락하던 시기하고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섣불리 이 역사가들은 특정한 체제가 몰락하는 모습들에서 공통점을 뽑아내서 그 공통점을 가지고 일종의 몰락의 법칙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들은 실제로는 한 번 일어난 거죠. 단 1회에 걸쳐 일어난 것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어떤 단 한 번 일어난 사례를 가지고 법칙을 만들어내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와 유사한 사건들이 이렇게 저렇게 여러 번 일어나면 아주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런 걸 가지고 일종의 법칙을 끄집어내려고 하죠. 특히나 저기 중앙아시아의 어떤 구석지에서 있었던 조그마한 도시국가가 몰락한 것 이런 것은 법칙을 만드는 사례로 거론되지도 않는데 로마 공화정처럼 좀 번성했던 그리고 조금 문명의 흔적 정도가 아니라 문명이 좀 조금 장대했던 그런 나라들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법칙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모든 역사적 사건은 일회적인 것이다. 단 한 번 일어난 것일 뿐이다. 이걸 그냥 깜빡깜빡 제가 역사 고정 강의 이걸 설명하면서 좀 의례 그렇듯이 뭐 이거는 역사에서 여러 번 되풀이되어서 일어난 것처럼 또는 일종의 법칙이 있는 양 이야기하게 되는 것은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그걸 듣게 되면 저놈이 또 지금 착각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네, 인간의 인생도 단 한 사람이 단 한 번 사는 거죠. 그러니 인생의 법칙이라는 걸 만들어낼 수가 없고 나 때는 이랬는데 니네들 왜 그래 이런 말이라는 것도 사실은 좀 불가능하죠. 뭐 저는 그 뭐 이른바 제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수업을 오랫동안 제게 강의를 오랫동안 듣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을 이제 만나볼 뿐인데 그들에게 어떤 강제력을 가지고 이걸 꼭 해야만 한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래서도 안 되고 그럴 만한 자격 요건이 없는 사람이고 그래도 오랫동안 제게 그 강의를 들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일정한 정도로 이제 5년이 넘어가게 되면 패턴이 보이잖아요. 그러면 아, 지금 저 시점에서는 저러면 안 될 텐데 또는 지금 한참 해야 되는데 조금만 더 하면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저기서 멈추나 뭐 그런 것 있죠. 그런 게 보여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지금 여기서 좀 더 스스로를 다그쳐서 좀 해보지 그러나 라는 말을 이렇게 하려다가도 그게 안 나오는 게 사람마다 다 개인의 사정이 다 다르고 또 공부에 대해서 대하는 심정도 다르고 형편도 다르고 또 성품도 다르고 그러니 나는 이랬는데 좀 이래보면 어떨까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오만한 생각이죠. 그리고 또 제가 뭘 특별히 잘한 사람도 아니고 공부해서 성공한 인간도 아닌데 성공이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그걸 섣불리 말하기 어렵습니다. 역사의 사건들도 마찬가지죠. 한 개인의 인생도 그러한데 더욱이나 한 개인의 인생도 수없이 많은 우리가 뚜렷하게 알고 있는 또는 알지 못하는 그런 사태들이 이렇게 작용해서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결과가 역사적 사건은 하물며 역사적 사건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부모가 자식에게 그런 훈계 한 번을 못하나? 뭐 이런 얘기들을 흔히 하지만 저는 그런 거 못합니다. 달라요. 달라. 30년이나 차이가 나는 그런 사람에게 뭐라고 할 수가 없어요. 여건이 다른 걸 어떻게 해요. 영원 불변한 것도 없고. 자, 로마 공화정 말기에는 힘센 사람들이, 군인들이, 힘이 있는 사람들이 군인을 모집해서 카이사르, 술라, 폼피우스, 크라수스 이런 사람들이 독자적인 군단을 거느려갑니다. 이래서 이른바 1인자 시대라고 불리죠. 이때가 1인자 시대. 아우구스티누스는 큰일 날 뻔했네. 아우구스티누스는 훨씬 후대 사람이고 로마 멸망기 사람이고 아우구스투스하고 아우구스티누스는 아주 천지 차이죠. 정말 수준 차이가. 아우구스투스가 훨씬 훌륭한 사람이에요. 아우구스투스가. 존엄한자라는 호칭을 받는 것으로 일단락되는데 이때가 그래서 아우구스투스가 존엄한자라는 호칭을 받은 해가 서기전 27년입니다. 이때부터 사실상 데팍토 즉 실제의 의미에 있어서 제정이 시작된다. 요거는 역사고전 강의에서 이렇게 좀 대여섯 페이지 논의해서 끝낼 만한 시기가 아닙니다. 책들이 많아요. 이것을 다룬 책들이. 그 책들을 싹 묶어서 일종의 주제 서평을 써야 마땅한데 제가 지금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네요. 주제 서평에 초고는 써놨는데 초고는 원고가 아니죠. 그냥 끄적거렸다고 할 수 있는 건데 이 시기를 내전의 세기라고 부른다. 내전의 세기. 그러면 133년 내전의 세기가 시작되는 이 시기는 언제냐? 티베리우스 크라쿠스가 평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호민관에 선출된 해다. 네, 이제 이때부터 그 좀 어마어마한 막 갈등과 대립이 이때부터 시작이 되죠. 크라쿠스 형제 티베리우스 크라쿠스하고 그 이제 형제가 근데 이때 잘 보겠습니다. 문제는 토지예요. 빈민의 토지 확보를 목표로 공유지 점유면적을 제한하는 개혁에 착수했으나 반대파에 의해 살해되었다. 그라쿠스가 살해되었다. 아, 호민관인데 이 호민관이 이렇게 좀 나대니까 이거 토지개혁하지 말아야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라쿠스는 호민관이기 때문에 평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람이죠. 평민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사람이죠. 로마의 그라쿠스 형제가 토지개혁을 추진하게 된 이유는 아주 당연하게도 전쟁 때문이죠. 이제 전쟁이 이것을 만들어냅니다. 전쟁 때문에 농민들이 전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때는 직업적으로 전쟁에만 몰두하는 직업군인이 없었어요. 상비군이 없던 시대예요. 상비군이 없으니까 이제 율리우스 카이사르나 그 앞에 폼피우스나 이런 사람들이 이제 내가 월급을 줄 테니 내 밑에 와서 싸움질만 전문적으로 해라 하는 사람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평민과 귀족 사이의 그런 차이점들도 땅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거고. 제가 여기서 이제 좀 섣불리 법칙 하나를 내놨는데 그게 뭐냐. 역사책을 읽을 때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대규모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바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이렇게 되었어요. 이 말 해놨어요. 그래놓고 하나 더 예를 들어서 말씀을 여기 써놓기를. 근대 초기를 공부할 때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자본주의의 등장에서 반드시 거론되는 것이 공동으로 이용했던 토지에 울타리를 쳐서 사유지로 만든 인클로저 운동입니다. 네, 이게 지금 토지 문제. 이거는 자신 있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종의 법칙이라고 해도 됩니다. 요거는 요 부분 중요합니다.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대규모의 변화가 일어나면 그때는 바로 사회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난 시기. 네, 요거 중요한 것입니다. 그라쿠스는 동생 이름이 뭐였더라? 하여튼 그라쿠스 형제인데 사람 이름 못 외우겠어요. 예, 서양 사람 이름도 더욱이나. 지배층이 불법적으로 점유한 공유지 중에서 법정 한도를 넘은 땅을 회수해 토지를 잃은 농민에게 재분배하는 정책을 시행했는데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인가? 동생이 갑자기 생각났습니다. 예, 티베리우스하고 샘프로니우스하고 이 형제의 어머니가 굉장한 그 여장부였다는 것을 이 사람들을 둘러싼 그 얘기들이 많아요. 많아. 또 비극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그 재분배 정책이 유야무야 되었고 귀족의 대토지 소유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대토지 현상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상징적인 사건이죠. 제가 앞서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은 전쟁 때문이다 그랬는데 로마 공화정 또는 로마 제국 뭐 다 털어서 서로마 제국의 멸망까지를 한다면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를 하나만 들어봐라. 저한테 야 강요원 네가 로마 좀 읽었다면서 그러니 그 동로마 제국까지 얘기를 넓혀버리면 중요한 사건 한 개를 들 수는 없고요. 서로마 제국까지만 얘기를 한다면 중요한 사건은 딱 하나다. 이렇게 사람마다 다르겠죠. 그런데 로마의 사회사, 로마의 경제사, 로마의 정치사, 로마의 문화사 뭐 여러 가지 그 측면에서 로마를 들여다볼 때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저는 포에니 전쟁이다.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서기전 264년에서 서기전 146년까지예요. 그런데 앞서서 그라쿠스가 평민의 권익을 옹호하려는 평민의 권역을 옹호하는 호민관에 선출된 해가 133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포에니 전쟁 이후에 13년 이후에 그 평민의 권익을 옹호하는 호민관에 선출된 거예요. 따라서 티베리우스 그라쿠스가 아 이거 문제다. 토지개혁 해야겠네 라고 하는 마음을 먹게 된 것은 갑자기 그날 133년 서기전 133년에 벌어진 사건 때문에 그런 건 아니겠죠. 적어도 토지 문제라고 하는 건 굉장히 오랫동안 쌓인 일들 때문에 생겨납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금 부동산 문제라는 게 있잖아요. 집값이 올라도 오르면 또 못 사는 사람들은 올랐다고 난리. 또 집값이 떨어지면 또 장대한 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집값이 떨어졌다고 난리. 항상 집값 때문에 정부를 비난하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의 집값이라는 게 좀 과장해서 말하면 박정희 때부터 있던 문제예요. 박정희 때부터 있던 문제가 계속 누적되어서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닌 그런 상황인데 그것 때문에 지지율이 오래 내린다는 거 저는 그게 이상해요. 부동산에 관한 아무것도 뭘 해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부동산 문제로 정부를 지지하고 반대하고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러니 서울시장 지난번에 서울시장 그 지금 하는 놈이라고 그러면 안 되나? 걔가 그 철딱선이 없는 걔가 그 부동산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부동산? 서울시? 너무 어이가 없죠? 그렇죠? 그런데 포에니 전쟁은 서기전 264년에서 146년까지면은 100년이 넘게 했어요, 전쟁을. 그렇게 100년 넘게 전쟁을 거치면서 로마가 지중해를 우리들의 바다라고 부를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공화정 체제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 재정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고 재정이라고 하는 것은 공화정 체제 가지고는 해결될 수 없는 여러 상황들이 이제 누적되어서 도저히 이 정치 체제를 가지고는 공화정이라고 하는 정치 체제를 가지고는 안 되는구나 했을 때 재정으로 가는 거죠. 근데 재정도 처음부터 뭐 황제가 팍 나서서 잘할 수 있었고 그런 건 아닙니다. 아우구스투스가 굉장한 뭐 업적을 남긴 사람이라 해도 뭐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이라는 말이 있어요. 아우구스투스의 문턱. 그건 나중에 다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문턱이라는 말은 거의 뭐 투키디데스의 덫, 예. 투키디데스의 덫이라는 말처럼 고대사에서 딱 만들어진 말인데요. 어쨌든 100년 넘게 전쟁을 치르면서 로마는 공화정 체제에서 결정적으로 벗어나 재정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는데 그와 동시에 아주 심각한 문제가 생겨난 게 뭐냐. 소농의 토지 상실과 농업의 황폐화. 그것이 되는 거고 정복전쟁이 계속되자 평민 지도자들이 몰락하고 전쟁 중심의 나라가 되니까 싸움 잘하는 사람이 유력한 정치가 집단으로 등장하게 되었던 것이죠. 요 세 가지 그걸 다음 문단에서 제가 다시 정리해놨습니다. 첫째, 장군들이 정치 지도자로 올라섰기 때문에 군사 군주정의 조짐이 보였다. 이게 로마가 서구 세계에 남긴 정치적인 유산 중에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유산이죠. 이때부터 정치 지도자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게 거의 정해진 답처럼 돼버렸습니다. 물론 중국이나 이런 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서구만큼 그렇게 강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가 소농의 몰락입니다. 요 두 개는 전쟁이 많이 되니까 군사군주정, 전쟁을 많이 계속하다 보니 농민들이 전쟁터에 계속 매달려 있게 되니까 소농의 몰락. 당연히 결합된 현상입니다. 결합된 현상이다. 그런 말이죠. 군인을 전문 직업으로 삼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것이죠. 그리고 전쟁터에 가서 계속 그 지역에서 전쟁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사람들이 자기 고향이 낯설어요. 고향에 가본 지가 언젠가 싶은 거죠. 그렇죠? 생활 세계 자체가 바뀌고 차라리 내가 전쟁을 치르던 땅에서 그 땅이 로마가 정복해서 로마가 되면 거기서 정착을 하는 게 더 좋겠다.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농사짓던 땅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 애국심도 생기는 것이고 그 정치체제가 유지되는 것인데 20년 넘게 전쟁터에 나간다. 가령 19살에 징집이 돼서 20년 전쟁터에 나갔어요. 그러면 거기 고향 돌아가면 뭐 하겠습니까? 그냥 그 땅에서 사는 거죠. 그 다음에 속주의 농토 및 농산물에 의한 경제구조의 왜곡. 이거는 해외 속주에서 식민지예요. 속주는 식민지에서 이제 물자가 들어오고 노예도 들어오게 된다. 노예가 들어오니까 당연히 귀족들의 대토지를 귀족들은 노예를 가지고 경작을 하게 된다. 그런 말이죠. 토지를 구입해도 그걸 경작할 사람이 없으면 그냥 놀려야 되잖아요. 놀리면 안 되잖아요. 그때는 토지가 굉장히 중요한 경제활동의 자산이기 때문에 그런데 값싼 농산물 들어오죠. 또 노예가 들어오죠. 그러면 라티푼디움, 즉 대토지 소유제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된다. 그 말이죠. 그게 포에니 전쟁이 로마를 지중해의 패권을 잡게 하는 중요한 전쟁이었습니다만 동시에 로마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전과는 아주 다른 나라가 되었던 것입니다. 넷플릭스인가요? 거기에서 로마라는 거 넷플릭스인가? HBO인가? 보기는 봤는데 어디서 봤는지 SPQR이라는 말을 이렇게 쭉 이렇게 로마 드라마에서 세나투스, 포플루스크, 로마누스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 그거 가지고 로마의 공식 국호죠 이게 SPQR 멋있잖아요 세나투스, 포플루스크, 로마누스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 이게 로마 공화정의 기본 원리예요 시민이 몰락해버렸으니까 어떻게 돼요? 포플루스가 몰락해버렸으니 어떻게 돼요? 당연히 로마는 이제 원로원 중심이 되는 것인데 원로원은 합의제에 의해서 운영되지 않습니까? 원로원의 대표적인 원로원주의자 누굽니까? 키케로. 네, 키케로. 그리고 키케로가 역사에서는 키케로가 패배자처럼 그려집니다만은 로마 서로마 제국 뭐 여기까지 다 털어서 제일 똑똑한 사람을 들어봐라 그럼 키케로죠 정치가이자 변론가이자 또 학자이자 키케로의 정치사상 책들 법률론 뭐 이런 것들 정말 좋죠 읽어보면 그렇게 고평가를 받는 건 아닌데 좀 그게 제가 생각에는 키케로가 좀 저평가돼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키케로 중요하죠. 헬레니즘 시대의 정치 사상이라면은 이제 정치 사상을 다룬 그건 거의 거론되고 있지 않습니다만은 출애굽기 중요하죠. 출애굽기가 있고 그 다음에 키케로 로마의 헬레니즘 시기를 지나고 나면 키케로가 있고 그리고 보에티우스의 철학이 위한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해요. 철학이 위한 예. 테오도리쿠스 아래에 있던 그 아리우스파잖아요. 테오도리쿠스 왕은 그 아래서 보에티우스가 죽었기 때문에 그 보에티우스 그 철학이 위한 그냥 단순한 위안 사주 그게 아니죠. 누군지 제가 아는데 그 누구의 아내가 하도 뭐 싱숭생숭해서 위안을 얻고자 철학의 위안을 사길래 그 친구가 아내에게 그거 읽어봐야 위안이 되지 않는데 라고 말했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책은 정치사상적으로도 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튼 내전의 세기 이 시기에 가지고 있었던 중요한 의미들을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4페이지에 오늘날 우리가 보기에는 여기서부터 그 한 문단 거기까지가 폴리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의미 네 가지 정도의 의미 이것을 설명해 놨는데 요거는 하나하나 기억해 두면 좋겠습니다. 폴리스는 사람들이 모여 살던 공간 그렇죠? 공간이고 이제 그런 공간에 붙어있던 말이 나중에는 공동체 자체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말로 우리가 대한민국 그럴 때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한반도와 부속도서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것은 추상적인 공동체를 가리키는 것도 되죠. 동시에 대한민국 사람에 살고 있는 사람, 네, 그 안에 살고 있는 인민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이 다 알아 그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온 도시가 들었습니다. 이런 말처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요즘에는 그 한국식이다라는 말을 안 쓰고 뭐 K라는 말 쓰죠. K푸드, 뭐 K저씨, 한국 아저씨를 K저씨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저는 K저씨에 관한 정보를 늘 수집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이 삶의 방식을 가리킬 때도 씁니다. 삶의 기술 네 가지를 기억해두면 되겠는데 로마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SPQR이라고 하는 말에서 특정한 지역을 가리킬 수도 있고 로마라고 하는 나라를 가리키는 추상적인 개념일 수도 있고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원로원과 시민을 가리킬 수도 있고 로마적인 삶의 방식, 그죠? Modus vivendi, 라틴어로 삶의 방식.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로마 인민이라고 하는 것, 포플러스가 사라져버렸단 말이죠. 그러면 당연히 로마적인 삶의 방식도 달라졌다.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내전의 세기에는 아주 자연스럽게 세나투스와 포플루스 간의 투쟁이 벌어져 버렸어요. 이게 제가 지금 SPQR을 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건데 155페이지 밑에 문단에 보면 세나투스와 포플루스의 투쟁, 아 이거 심각하죠. 로마는 원로원과 시민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로마를 구성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뭐 아주 중요한도 아니고 딱 두 개의 요소가 뭐냐? 세나투스, 포플루스. 그런데 세나투스하고 포플루스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다? 그러면 SPQR이 무너지는 거죠. 따라서 아구스투스 이후에 로마는 SPQR이라는 말로 사실상 SPQR의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SPQR이라고 하는 걸 쓰는 거는 그건 위선이죠. 위선이라기 아니라 그냥 거짓이죠. 가식이죠. 네. 그러면 세나투스와 포플루스 사이의 투쟁이다. 토지 문제와 그것에 근거한 재산권이 근본적으로 개혁되는 사회혁명으로 이어지지는 않았고 그 중간 과도기가 바로 내전의 세기다. 이 로마 혁명은 포플루스의 불만을 흡수해서 자신의 세력을 키운 1인자의 시대가 되었다는 것. 사회혁명으로 이어질 거였으면 샘프로니우스 그라쿠스하고 티베리우스 그라쿠스, 이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이루어졌으면 사회혁명이 딱 성취가 되었으면 여전히 로마는 원로원과 시민의 나라가 되었을지 어땠을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시민은 사라졌겠죠. 아니, 사라지지 않았겠죠, 시민은. 원로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시민은 사라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역사에 가정이 없다 하지만 그라쿠스 형제의 개혁이 성취되었다면 아마 로마는 제국을 더 이상 제국으로 유지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람 고만고만하게 살기 좋은 나라가 오래도록 지속되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적어도 황제정으로 넘어가는 일은 없었을 거예요. 네, 그라쿠스 형제의 그에 계속 성공했다면 사형제 혁명이 그 점에서 로마 혁명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딜레마랄까요? 그런 것을 보여주죠. 사람은 크고 장대해진 것을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제국으로 하는 게 좋지 않아? 그러면서 카이사르를 찬양하죠. 시오노 나나미의 로마인 이야기가 율리우스 카이사르 얘기예요. 그냥 그걸 좋아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과연 삶의 질이 좋아졌나? 거기서 사는 사람들이 행복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 SPQR의 시대가 훨씬 더 나았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버리기가 어렵죠. 로마의 원로원과 시민이 로마라고 하는 로마 공화정이라고 하는 것을 유기적으로 이어붙였다면 1인자 시대의 로마는 포플라레스하고 옵티마테스, 평민파와 귀족파의 대립 이렇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평민파는 시민이고 옵티마테스는 원로원파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거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156페이지에 평민파는 말만 평민파일 뿐 이 세력을 이끈 사람들은 카이사르 같은 귀족들이었다. 사실은 하층민을 끌어들여 자신의 세력을 조직한 것입니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심각한 거죠. 포플라레스하고 옵티마테스하고 이렇게 대립이 보이는 건데 사실은 옵티마 예전에 기아 자동차에서 나왔던 차 이름이 옵티마잖아요. 또 제가 쓰는 만년필 지금 제가 쓰는 만년필 이름도 잊어버렸네. 단테 알리기엘이 만든 이 회사, 여기도 옵티마 레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옵티마예요. 옵티마 탁월한. 다시 말해서 이게 평민파하고 옵티마 테스하고 대립이라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뭐다? 귀족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정말 정말 하층민들은 졸개들에 불과했던 것이죠. 요게 보이는데 그걸 그대로 또 저는 이 상황을 또 아테나이하고 비교를 해서 아테나이는 에게의 패권을 잡으면서 부가 늘어났고 부를 유지하려면 무력으로 주변 폴리스들을 위협하고 군사적인 헤게모니를 유지하면서 돈을 거둬야 하고 군사국가가 돼야 하는데 이게 로마도 마찬가지 일이 되었다. 그런데 아테나이하고 로마하고 결정적으로 다른 점은 로마는 군사적인 능력이 뛰어났어요. 아테나이하고 다른 점이 그런 거죠. 그게 바로 이제 157페이지에 제가 설명해둔 마리우스의 당나귀라 불리던 장비. 마리우스가 로마 군대를 개혁한 것, 이거는 엄청난 사건이죠. 저는 그래서 로마가 제정으로 갈 수 있었던 결정적인 그 군사적 전환점, 이게 마리우스다. 그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마리우스의 당나귀 여기까지 오늘 이렇게 해서 11강 마치겠습니다.